벌써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4달 동안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뭐 누가 말하기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더니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룻기 4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내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처럼 일하다가 힘들거나 피곤해서 쉬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설명할 때 그가 자기 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 4장 1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로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이제 앞선, 더 가까운 친족이죠. 그 친족을 부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장로 10명을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권하죠. 나오미 집안의 상속 재산. 그것을 당신이 기업 무를 자로서 그 일을 행해라. 그러니까 그 보아스보다 앞선 그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이제 비장의 카드를 하나 내미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아합 여인 룻도 취해 가지고 그 상속 재산도 취해서 그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가지고 그 나오미의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을 무르느라고 돈을 지불하죠. 그리고 룻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누구의 대를 이어주는 거냐면 그 아비멜렉 집안의 그 말론의 대를 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기의 증거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관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로들 10명 앞에서 그렇게 포기를 하니까 바로 보아스가 이제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예, 이렇게 이 베들레헴 성의 장로 10명, 베들레헴 성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밝히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은밀하게 행해진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낮에, 이른 시간에 누구든지 다 밝히 볼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도무지 대화가 좀 불가한 거죠. 그건 역사적으로 다 인정이 된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의 죄들의 속죄를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는 기업물자로서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그 가까운 친족을 부르고 장로들 10명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친족이 그 일을 포기했을 때 바로 자기가 그 일을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룻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라는 그 자식이 태어나죠. 오벳. 그래서 일사천리로 그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뭐그 내용을 이어서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과 연관지어서 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단일 민족이 좀 희석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다문화, 이렇게 다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사실 다문화라는 거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유대교가 되면 자기 문화를 고집하지 않아요. 유대교, 그 문화에 편입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그것도 막으면 좋겠지만, 다민족이 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다 문화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나라가 다 사분 오열돼요. 한 문화권이 형성이 돼야 그 나라가 이제 든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 창녀 라합, 여리고성의 창녀였던 라합이 이제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을 알게 되고,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영접하면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살몬이라는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창녀 라합이 결혼을 하는데, 야, 살몬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스라엘에 예쁜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멸망받을 여리고성에 그것도 창녀였던 그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건 사실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근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창녀 라합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 창녀 라합을 받으셨어요. 살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볼까? 이거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크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때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결정이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더 크게 여기고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살몬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했겠지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녀랍을 받으셨다는 거, 그거를 더 크게 여겼고, 또 실제로 그 창녀랍에게서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부부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보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룻기를 읽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났던 보아스는 어떻게 성장기를 겪었을까? 그 친구들이 좀 놀리고 그런 일은 없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비약일까요? 어쨌든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였던 창녀라합, 그 어머니 아래 양육을 받고 성장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그 이방 여인의 어떤 위치나 마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 보아스와 룻의 조합은 굉장히 그 이상적인 조합이지 않겠어요?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압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장 룻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 보아스였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멸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일곱 거민은 뭐 살려두지 말고 전체를 진멸하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민족들하고는 싸워서 항복을 하면 살려주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가나안 일곱 거민은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도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만큼 따뜻하신 분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자, 소경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소경을 놀리기 위해서 소경 가는 길 앞에 구덩이 파가지고 소경이 빠지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리도록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경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죠? 그 가에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추수 후에 과일도 다 따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굉장히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는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악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진멸을 명하셨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러니까 죄 조금 지었을 때 바로 심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계속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다가 더 이상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구나, 그럴 때 심판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진멸을 명하시고 진멸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주실 때도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세대만의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종노로 다다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그 언약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안 하시느냐? 아직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예. 그들의 죄악이 충만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진멸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느 지경까지 갔습니까? 노소를 물어나고 동성애에 빠져들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그 악이 너무나 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고 기다리실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놔두면 마치 병이 퍼져나가듯이, 코로나 퍼져나가듯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인류가 그렇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요. 얼마나 코로나 어디서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경계합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서 뭐 열댓 명이 걸렸다 그러면 아예 집단 격리를 해버리잖아요. 왜? 거기서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만큼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만큼 걱정하시고, 예,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염병 무서운 거는 너무 잘 알아. 코로나, 그 다음에 뭐 AI, 그 조류독감 있잖아요. 그거 걸리면 전체 도살을 해버립니다. 그 농장에. 그리고 그 농장 반경 몇 킬로 안에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퍼질까봐. 그리고 더 위험스러운 상황이 되면 반경 몇 킬로 안에 가금류를 도살을 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잔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퍼져나가는 걸 막아서 다른 가금류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태우셨어요. 왜? 그 사악함이 다른 성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잔인하심이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글자 몇 글자만 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보아스가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누굽니까? 모압여인 룻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머니 라합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을 받으셨다는 거, 그것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딥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목마름, 배고픔, 또 수치와 멸시,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정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까지 다 맛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거, 심지어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용고로 사탄에게 시험까지 받으셨단 말이죠. 피조물한테.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겪으신 것은 우리를 이해하심이에요. 그분이 친히 그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그런 거예요. 보면은 보아스도 어머니를 통해서 충분히 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 일곱 거민에게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어도 창녀 라합도 살았죠? 라합의 가족들도 살았습니다. 항상 진노 중에도 긍휼이 있어요, 또. 특징, 하나님 역사의 특징은 진노 중에도 항상 긍휼이 숨겨져 있어요. 그 창녀 라합 사건이 여리고성에서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아이성이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이 뭐냐면 기브온 거민이 거하는 성이었어요. 근데 기브온 거민들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기들이 멸망할 게 뻔해. 근데 기브온이 약한 그런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다고 그 어디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은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고 아이성보다 강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멸망을 선언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이 오래돼갖고 다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 그 다음에 그 찢어져가지고 깨민 신발 이런 것들을 급하게 마련해가지고 그 여호수아 앞에 가요. 여호수아가 딱 보더니 너희들 우리 근처에 사는 가나안 거민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과 당신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하고 화친하러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출발할 때 새 옷이었는데 이렇게 낡았잖아요. 출발할 때 따뜻한 떡이었는데 이거 벌써 곰팡이 났습니다. 우리 신발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화친이 아니라 성경에는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후에 보니까 먼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가까운 데 사는 그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통치자들한테 막 불만을 쏟지요. 아니 좀 알아보지도 않고 그 화친을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맹세로 이미 화친을 맺은 걸. 그래서 기브온 거민을 살려주고 너희들은 여기에 거하면서 그 성막에 쓰는 그 물 깃는 자가 되고 장작 패는 자가 되라. 이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다 생명을 얻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얼른 거기까지만 보면 야, 여호수아하고 통치자들이 죽여야 될 사람들을 살렸네. 잘못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바로 그 다음을 보면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인가 그하고 여러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화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예? 근데 기브온이 또 재밌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강한 성이니까 맞서 싸워도 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죠? 여호수아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호수아가 아, 참 귀찮게 하네. 죽을 놈들 살려줬더니 귀찮게 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온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줘요. 예?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느냐, 종일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늘에서 돌 같은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기브온을 치러 온 군사들을 멸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놈들을 살려줬다면 그렇게까지 돕겠습니까? 응?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귀찮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브온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도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이적이죠. 해와 달이 거의 종일토록 움직이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어두워져 버리면 싸우기 힘드니까. 네, 싸우기 좋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을 아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브온 거민을 아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게 합당한 자들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자들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세요. 야고보서 2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거나 더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털어보면 우리도 얼굴을 들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그 다음에 룻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룻을 품었고 그 룻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뭡니까? 더 가까운 친족은 자기에게 희생이 손해가 있을까봐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에게 오는 손해와 희생을 전혀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룻을 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온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긍휼, 그 은혜, 그는 사실 보아스의 마음이라기보다도 룻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대할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 가진 그 긍휼 이것이 너무나 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베풀어 주신 긍휼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